역대 상하 11번 메시지.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삼. 이번 메시지에서 나는 하나님의 간증이요 그리스도의 예쁘인 율법에 관하여 그리고 그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신약 경륜과 연결되는가에 관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유다 왕들의 예들은 하나님께서 인성 안에서 성육신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땅 위에 한 민족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분의 간증을 세우실 나라를 형성할 수 있기 위해 그분의 백성을 위한 한 땅을 필요로 하셨습니다. 이 간증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세워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근본적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주로 십계명, 즉 도덕적인 율법으로 구성된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십계명의 율례와 규례는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 몇 장만을 차지할 뿐이며 하나님의 율법은 이러한 장들뿐 아니라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의 모든 장들을 차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의 나머지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나머지 부분은 의식적인 율법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이 도덕적인 율법과 의례적인 율법으로 구성됨을 봅니다. 도덕적인 율법. 도덕적인 율법은 십계명 및 그 법령과 규례들을 포함합니다. 처음 다섯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 부모와 우리의 관계를 다룹니다. 처음 세 계명은 직접 하나님에 관계되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안식일과 관계되고 다섯 번째는 우리의 부모에 관계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나중 다섯 계명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룹니다. 이것들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등입니다. 이러한 계명 혹은 율법은 간략하지만 그것들은 우리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관하여 거의 모든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 도덕적인 율법인 십계명은 많은 나라들의 법률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가 모방하는 로마법은 십계명의 나중 다섯 계명에 기초한 것입니다. 내적인 것을 다루는 탐심에 관한 계명. 탐심에 관한 계명을 살펴봅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바른 율법의 의로는 그가 흠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로마서 7장에서 그는 그가 탐심에 관한 계명을 지킬 수 없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바울은 살인과 간음과 도덕질과 거짓 증거하는 것에 대한 계명들을 지킬 수 있었는데 이는 이 네 가지가 밖의 행위의 문제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탐심에 관한 계명은 내적인 문제를 다루며 바울은 탐심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어떤 것도 탐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학생이었을 때 누군가가 멋진 펜을 가진 것을 보면 즉시 그 펜을 갖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가정생활에서도 우리는 어떤 것을 탐낼 수 있습니다. 대가족의 식구들이 후식을 먹고 있다 합시다. 아이들에게는 각각 치즈케이크가 한 조각씩 주어집니다. 그중 한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준 치즈케이크를 보고 자기 것이 너무 작다고 불평하면서 왜 자기에게는 더 큰 조각을 주지 않았냐고 물을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어떤 것을 탐낸 적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초상임. 십계명은 하나님의 간증이라고 일컬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간증인 십계명은 하나님의 그림이요 초상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사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법은 언제든지 그 법을 만든 사람의 초상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 강도들이 법을 만들 수 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은행 터는 것이 합법적이 될 수 있도록 법률을 정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악한 사람이 미국의 상원 의원이 당선된다면 그들은 악하고 제약된 법률들을 만들 것입니다. 그들이 만든 악한 법률은 그들의 악한 인격의 초상일 것입니다. 반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법률을 제정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초상입니다. 십계명의 마지막 나중 계명을 주의깊게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이 다섯 계명의 하나님의 네 가지 신성한 속성, 즉 사랑, 빛, 거룩, 의에 기초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이 세워진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살펴볼수록 우리는 이 법을 만드신 분, 이 입법자가 사랑과 빛이 충만한 분이요 거룩하고 의로운 분이심을 더욱더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초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하나님의 간증이라고 일컬어졌으며 율법이 담긴 법궤는 증거궤라 일컬어졌습니다. 율법은 그리스도의 예표임. 율법이 하나님의 간증, 하나님의 그림이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우리는 율법이 또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율법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초상,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형상이므로 율법은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경륜에 연결됨. 이제 우리는 율법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에 연결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역사서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이러한 책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에 연결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경륜 안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여 한민족으로 세우셨으며 그들을 한 나라로 형성하여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경륜은 하나님이 사람 되시어 사람으로 생명과 본성에서 하나님이 될 수 있게 하심으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그리스도의 유기적인 몸을 산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중심이요 실제요 목표이십니다. 율법은 그러한 하나님의 경륜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될 수 있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초상, 하나님의 사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간증으로 주어진 것이므로 하나님의 경륜과 연결됩니다. 하나님의 간증인 율법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초상이요, 하나님의 사진이요, 하나님의 간증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예포상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뜻합니다.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적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탐내지 않음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초상이며 심지어 하나님의 복사판입니다. 오늘날 세상의 상황은 이것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살인, 간음, 음란, 도적질, 거짓말, 탐심이 없는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보지 못합니다. 오늘 누가 진실을 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돈을 취하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을 하고 나서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 자랑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탐심으로 인해 사업에서나 학교에서 다른 사람들과 경쟁합니다. 경쟁하는 사람들은 모두 탐내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그들의 탐낸 것을 취하기 위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므로 땅은 하나님 사람들로 충만한 대신 전갈들로 가득합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삼. 이제 회복안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모두 믿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서 주님께로 돌아왔으며 구원을 받았으며 더욱이 역동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살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임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살지 않았고 하나님을 표현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상황은 동일합니다. 거의 대부분의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결혼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결혼한 형제가 그의 결혼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산다면 그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에게 참된 하나님 사람일 것이므로 분명 좋은 남편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결혼한 자매가 결혼생활에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산다면 그녀는 그녀의 남편에게 복종하는 좋은 아내일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교회생활, 특히 우리가 활력그룹이라고 부르는 것들과 관련하여 하나님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활력적이지 않다면 어떻게 활력그룹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녁 식사 때 한 형제와 그의 아내가 서로 언짢아 했다고 합시다. 그들은 심지어 말다툼하고 꽤 오랜 시간 동안 논쟁을 합니다. 그러한 일이 있은 다음 갑자기 그들이 활력그룹 집회에 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했다고 합시다. 그럴 때 어떻게 이 부부가 집회에서 활력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결혼생활에서 가정에서 활력적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에게는 집회에서 활력적이 될 길이 없습니다. 참된 부흥을 위한 필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람의 생활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된 부흥이 필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밖의 율법을 가졌을 뿐이지만 오늘 우리는 율법보다 강하고 높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만유를 포함한 생명주는 복합적인 완결된 영,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넘치는 공급이신 그 영을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영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살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삽니까? 교회 집회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 수 있지만 가정에서 남편 또는 아내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를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살 수 있도록 항상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명을 사는 하나님 사람들이 되기 위해 참된 부흥이 필요합니다.